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성가대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한 70명 정도 아니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굉장하세요. 뭐가 굉장하냐면 이 바쁜 시간에 남성들이 오신 것도 굉장하고 찬송이 마음에 이렇게 다 고치는 그런 잠잠한 이런 찬송을 들려주셔서 좋습니다. 2009년 재작년인데 10월 26일 날 10월 26일 날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정치적인 행사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월요일 날 남포교회 권사님들 모임이 가평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모임에서 두 번 설교 또는 강의를 했습니다. 땀이 몸에 배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아마 여기에 많이 계시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굉장히 좋은 그런 집회였었습니다. 첫째 강의가 끝난 다음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접근을 하셔서 아주 멋있게 생기신 점잖은 권사님이 저에게 접근을 해서 목사님 우리 박용선 목사님하고 참 많이 닮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렇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니까 역시 박 목사님 갖고 있는 그 내용과 그 설교의 그 진솔함 그렇지 내가 닮았지 그거는 마음속에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말 더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권사님 눈이 어쩜 그렇게 조그마세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 박 목사님이 눈이 조그맣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 그때 상당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눈 하나 작은 것 갖고는 세상에서 큰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야 엄청난 경쟁자를 딱 세워놓더라고요. 그 좌절감. 야, 그래서 속에 깊은 좌절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닮았다고 하니까 뭘 닮았든지 간에 아무튼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닮는다는 것 아니면 본받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하면 닮아라, 본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술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할 때 주의하는 것, 성악하는 사람들 입 벌리는 것, 그림 그릴 때도 손놀림하는 것, 닮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공찰 때도 닮아라, 공 때릴 때도 닮아라.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몇 번 배워보려고 이것저것 해봤어요. 탁구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그런데 그때마다 코치하는 분들이 그 꺾기가 그 잘못됐지 않냐, 꺾기. 그럼 어떻게 꺾으라는 건지, 이렇게 꺾으라는 건지 저렇게 꺾, 아, 꺾기가 잘못됐다는 거. 그거 귀찮아서 운동 때려쳤어요, 저는. 근데 닮으라 그래요. 닮아라. 닮아야 된다. 닮는 것, 본받는 것은 예능이나 스포츠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 차례 그것도 여러 교회, 여러 대상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씁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웅심, 아니면 바울이 사용했던 지략, 그가 선교에서 성공했던 것, 이런 어떤 위인됨을 닮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말할 때는 주로 그 마음속에 내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닮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주 여러 교회의 여러 개인들에게 나를 닮으라 하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역시 닮으라 하는 한마디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래 이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라.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방자 아니면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뒤에 더 보겠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최대의 목적 아니면 최대의 지향점 또 가야 될 가장 유일한 방향 아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방자 또는 하나님의 닮은꼴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또는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견하는 판과 판박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고무판이나 나무판이나 아니면 진흙판이나 이런 판을 놓고 조각칼로 새나 꽃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새긴 다음 그 판에 잉크를 칠해서 종이를 올려놓고 문지르든지 아니면 그 판을 뒤집어서 종이에 찍든지 하면 바로 그 판에 나무든지 고무든지 그 판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그대로 종이에 나타납니다. 판과 판박이죠. 판과 판박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닮은 꼴이더라 하고 말했을 때는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판과 판박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이고 우리는 판박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지는 일생의 목표, 목표가 있다면, 일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판, 유일한 판이신 그 하나님이 찍혀서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언어에, 아니면 우리의 생활에 그 하나님이 표현되도록 해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판을 찍었는데 하나님의 판과 다른 무슨 다른 것이 나오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5장 2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결국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판이고 우리는 닮은 꼴이니까 하나님을 찍어서 낸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거룩함이든지 의로움이든지 사랑이든지 무슨 말로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말로 설명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할 때 이 본받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강조점을 두고 나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본받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판에 판박이가 나오는 것처럼 판박이가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판박이가 누구의 판박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판박이냐.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읽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또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닮은 꼴이 되라 이렇게 읽을 때 단어의 힘을 어디에 줘야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강조점을 드리고 했다면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라.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강조점이 닮은 꼴, 모방자, 본받는 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방자, 누구를 닮고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하는 그 대상, 하나님의 여기에 바울이 강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판박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판박이가 대상하고 있는 대상,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닮는다 하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닮아야 할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닮는다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라는 이 대전제에 끌려서 그 말이 모방이란 말을 쓰든지 닮는다는 말을 쓰든지 본받는 말을 쓰든지 무엇을 쓰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라는 이 대전제가 필요해요. 사실은 모방이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가 어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사실은 모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는다. 그리고 말할 때 누구를 닮는다. 하고 말할 때 그 닮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 닮는 게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러 이렇게 나가면 이제 오래 만나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똑 닮았네요. 그 우리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그 말. 아니 왜 내가 당신이랑 닮았냐? 그 못생겼다는 말 아니냐? 싫어요. 저도 별로 좋아하잖아요. 뭐 날 싫어하니까, 그죠? 근데 닮았다 그래요. 닮을 수밖에 없죠.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한 30년을 같이 사니까 밥 먹는 맛도 닮고 생각하는 것도 닮고 하다 보니까 얼굴 생김새도 상당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닮았어요. 어느 날 거울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닮았다는 말 할 만하네? 그래,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한 30년 동안 제가 닮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이 30년 다 닮았더라고요. 저희, 제 아내가 음악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집 사람은 절대로 안 좋아해요. 음악을 듣는 것은 제 방에서 저만 들어요. 우리 사람은 안 들어요. 좀 크게 들면 시끄럽다고 그래요. 당신 음악 했잖아. 아, 음악이고 나발이고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하라 그래. 근데 우리 사람은 저한테 뭘 닮았냐? 흐트러트리는 거. 여기저기 어질러놔요. 여기저기.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성격이. 저 여기저기 어질러놔요. 사무실도 어질러놓고 방도 어질러놓고 교회도 어질러놓고 다 어질러놓거든요. 근데 똑 닮았어요. 왜냐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30년 동안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나는 제 아내를 닮고 제 아내는 저를 닮고 그렇게 되죠. 때때로 보게 되면 신학도들이나 이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을 닮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을 닮으려는. 우리 이 합신교단 또는 합동신학대학원이 태동할 때쯤에 저도 제가 속해 있던 어떤 교단에서 나와야만 됐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잃고 나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서 주일날 어느 날은 이 교회 가고 어느 주일날은 저 교회 가고 주일날은 어느 교회 가다 하다가 사역지가 결정될 까지 한 3개월 동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수요일날은 그때가 80년대 막 초였는데 시내에 있는 영락교회 수요예배를 제가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회보는 목사님이 눈 감고 있으면 그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아. 말투가 너무 똑같아. 얼마나 똑같은지 눈 뜨면 다른 사람이고 눈 감으면 같은 사람이에요.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닮은 거죠. 말투도 닮고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닮고요. 옷도 비슷한 데서 사 입는가 봐요. 옷도 비슷한 걸 입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해. 목회자들 가운데 또는 우리 신학도들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 닮으려는 분도 많아요. 목사님 아셨어요? 모르셨죠? 많습니다. 목사님 닮으려고. 그래서 이 박 목사님 좀 흉을 좀 제가 봐야겠는데 봐도 되겠나 모르겠네. 괜찮을까요? 네, 대부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신학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닮으려고 하는데 그 스타일을 닮으려는 분이 있어요. 스타일.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강단에 올라오셔서 성경을 여실 때 아니면 어디 성경을 찾으실 때는 굉장히 얌전하세요. 그래가지고 손 모양이 손을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깍질 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비비시거나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러시다가 그러다가 약간 이제 감동이 올라옵니다. 감동. 감동이 올라오면 왼손을 이렇게 딱 잡아요. 이렇게 딱 잡습니다. 딱 버텨요. 이렇게. 딱 버티고 그다음부터는 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된다든가 우리가 할 때는 그때는 손이 가슴에 오셔서 자꾸 이렇게 하세요. 아세요? 제가 다 관찰했어요. 얼마나 연구했나 몰라요. 그러다가 드디어 피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딱 이렇게 여기 그렇게 오는 쫙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절대로 목사님이 이 손가락을 꼭게 펴는 법이 없어요. 왜냐? 누굴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지향하는지 몰라. 애매해. 누구나 다 공격돼. 그래가지고 다 무차별로 공격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그러다가 진짜 열람 못하는 줄 아세요? 단추를 풀어요. 풀고 이 왼수들이 이걸 풀러 이렇게 그럼 그날은 굉장히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그 단추를 마지막 풀으냐 안 풀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추를 풀냐 안 풀냐. 근데 왜 본받고 싶을까요?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라. 여기 지금 이 말대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께 결속하며 하나님에게 달라붙어라.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멀리서 막연하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닮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요. 관계가 형성된 사람 닮고 싶어요. 우리. 닮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를 유지해라,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받으라니까 거룩함을 본받을 것이냐, 사랑을 본받을 것이냐, 의를 본받을 것이냐, 어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뭘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돼도 되고요, 사랑이 돼도 되고 뭐가 돼도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하게 달라붙은 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그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일생 사는 동안 달라붙느냐. 다윗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도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군사를, 얼마나 많은 땅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느냐. 그게 아니라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 있겠느냐. 그걸 요구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느냐.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소속돼야 된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왜? 왜 그 동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 원인, 그 이유, 그 까닭이 뭘까요?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을 모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죠.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이것은 마치 옆집 아저씨를 닮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 멋있지 않냐? 그 아저씨 닮아라. 무슨 그게 이유가 돼요?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작동이 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머리 그 길게 그 늘었는데 너도 좀 그렇게 길게 늘여라. 우리 아들이 그거 따라 할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제가 옆집 아이한테, 옆집 애한테 야, 나 좀 본받아라, 이 얘기하면 그 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헐? 그죠? 헐 알아요? 헐? 헐이 뭐예요? 헐? 요즘 청년들이 헐? 그 말 쓰는데 이 얘기만 하면 헐? 헐? 헐이 뭐냐면 헉! 대신에 쓰는 말일 수도 있고 그건 제기럴, 그래? 줄임말 수도 있어요. 아세요? 제기럴 그러면 욕 같으니까 헐? 청년들한테 뭐 문자 뭐 이런 거 보내면 떠오른 게 야, 한 4시쯤 돼갖고 야, 점심 먹었냐? 그러면 답은 헐? 아, 그걸 뭘 묻냐 그런 말이죠. 옆집 애한테 야, 나 좀 닮아봐라, 그러면 걔가 모르겠어요. 헐? 그러죠. 헐,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아주 뭐 대답하게 모든 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좋은 말인데 우습다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옆집 친구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청색 그 바지를 입기 좋아하시니까 너도 청색 입어봐라, 그건 시가 안 먹히는 말이에요. 그건 시가 안 먹혀. 왜 내가 네 아버지를 닮냐? 내가 네 아버지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방의 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옆집 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옆집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대대로 분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학자가 얘기했어요. 성경의 분노, 진노, 화, 노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90%가 하나님이 화낸 거다. 그거 아셨어요? 우리 사람이 화낼 것 같죠? 성경을 보면 화라는 단어, 분노했다, 진노했다, 뭐 화를 냈다라는 이런 유사 단어를 다 조사하면 90%가 누가 화냈냐면 하나님이 화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말하고 좀 많이 틀려요. 하나님이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야단치시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90%가 하나님이 화내.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왜 화내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죠. 광야에서도 화를 내고 역사로 화를 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화를 내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만들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 신자들이 옆집 아이들처럼 돼요.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닮거나 우상을 쫓아가거나 우상에게 자식들을 드리거나 하나님 아닌 세속문화를 따라가거나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따라갈 때 하나님이 화를 내요. 왜?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나를 옆집 아저씨처럼 만드냐? 아버지로 대우해라 나를.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아들한테 제가, 야 머리 좀 잘라라 머리. 그 머리가 좀 단정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그래 머리를 안 잘라요.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길게 늘려갖고 꽁지를 딸 생각인지 아무튼 뭐 길게 늘었어요. 야 그 머리 좀 잘라라니까, 그 왜 그렇게 머리를 기르냐 하니까, 아 그 옆집 아저씨 머리 기른 게 그 뭐 이연상 개 실수고요 이것은. 아니 아버지가 머리 자르라 그럴 때는 코박이 잡기더니 옆집 아저씨가 머리 긴 거 보고는 그걸 따라가? 이런 대갈통을 그냥 정말 박살을 낼. 예?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아버지로서 나를 닮아서 내 말을 들으라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어디 옆집 사람 가서 그 머리 긴 거 이상한 걸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닮으라니까, 나를 닮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닮아갈 때.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열심히 닮아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5장 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은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닮게 하는 동인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요. 딸들 가운데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이상한 소리도 하죠. 딸이 아빠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말을 해. 애들, 너무 아빠가 훌륭해.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또, 난 우리 아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참 애매해지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이거? 좀 나이 크면 하는 말이,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아빠 같은 남자, 너무 아빠의 사랑을 받아가.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40, 50대도 결혼 못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좀 적당히 줘야 돼, 우리 부모들은. 좀 빨리 가도록. 막 진절이 나서 가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가버립니다. 아무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이 역사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떨어질까 쓰러질까 넘어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하고 말했을 때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아라. 사랑받는 자녀처럼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끝내야 또 일을 하신다니까. 결론을 내려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라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는 또 다른 뜻이 그 밑바닥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또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인식하고 확인해야 된다 하는 뜻이 또 깔려있어요.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공이에요. 신앙의 성공이 뭐냐?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확립되는 것, 이거를 바울이 묻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잠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요 성공인 줄로 배웁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된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